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욥기를 그 고난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욥이라고 대표되는 그 믿는 사람의 고난이죠. 저 믿는 자의 고난의 책. 이 고난과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odicy라고 하는데, 신정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단어에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라는 주제가 바로 신정론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욥기의 앞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욥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1장의 시작에서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대적으로 언제쯤 사람이었을까? 욥이 살고 있었던 우스는 과연 어디였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욥기의 저자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욥에 대한 이 설명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욥기의 주제에 대한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욥기의 주제. 다시 말해서 욥기는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옳으신가 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욥기는 말하고 있지만, 혹여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욥의 주제는 그것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욥기 전체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욥이고, 또 욥기의 이야기 역시 욥이 당한 고난이 없이는 전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욥은 욥기 전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욥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냥 욥이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욥이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고난이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르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변화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신학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학문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신학 혹은 올바른 신학,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아니, 욥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신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혹은 고통당했던 인간이 풀어놓은 좋은 신학, 고통당했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올바른 신학이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스는 좋은 신학은 설교자에 의해서 입증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컨텍스트에서 좋은 신학은 설교자에 의해서 입증된다.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문장 하나하나는 올바른 신학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은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좋은 신학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좋은 신학 혹은 바른 신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바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수능 제가 읽어주었는데,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인, 그리고 그 세 친구의 대표격인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엘리바스 너와 너 친구 두 사람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은 욥이 말한 것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고난을 당한 당사자인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옳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종 욥은 옳게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은 바르고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신학이라는 것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기로 돌아가면,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1장으로 돌아가면, 1장과 2장.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욥에게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를 치시면, 하나님 당신이 그를 치시면 욥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 이름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직분입니다. 책임입니다. 욥기에서, 특히 욥기에서 사탄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욥기에서 너무 사탄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한 그 질문은, 그 말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졌을 만한 의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졌을 만한 질문을 대신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말은 사실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재산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식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저에게도 예를 들면은 마크 저크버그만큼, 네, 그만큼 재산을 주시면 왜 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주시면 그렇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말은 그런 거죠. 사탄에 이어서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 때는, 본문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 그 타이밍은 욥이 재산을 잃고 그리고 일곱 아들과 셋 딸이 모두 죽고 난 다음입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욥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이들도 죽고 욥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병이 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러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면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해될 만한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의 동기는, 모티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탄이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그의 아내의 말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사람이라면 할 법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욥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고 여겨야 되는 게 정상일지 모르겠습니다. 1장 21절에 욥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니,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이도 다 죽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욥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욥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욥이 대꾸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욥 앞에서 그 누구도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죠. 인간 중에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욥을 두고 사탄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찌질한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찌질한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으니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재앙이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말란 법이 없겠소? 라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린 욥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복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욥에게 주시고 다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찌질한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욥에게 당연히 주셔야 하는 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들은 42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2장 10절에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 뒤에 붙었어야 되죠. 스토리 전개상으로 보면 고난을 주었는데 고난을 이기고 욥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복을 주셨다, 다시 자식의 은혜도 주셨다, 그러고 끝나야죠. 욥은 2장 정도면, 2장이나 길게 해봐야 3장 정도면 욥은 끝나야 정상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모범을 보였다. 그런데 욥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는 2장과 우리가 읽은 42장 사이에 저나 여러분들이 읽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의 40장에 달하는 길고 긴 내용을 시 형식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합니다. 저도 단순하지 않고 여러분도 복잡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욥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장에 가면은 아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우리 모두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으로 쉽게 재단하고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쉬운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지 않다. 사람은 복잡하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 욥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고난을 다 다룰 수 없지만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두려움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십니다. 이런 삐딱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욥이 경건한 사람 맞는데, 형은 볼스테인먼이잖아요. 욥이 경건하다고 나오잖아요. 욥이 경건한 사람은 맞는데 그 경건은 충분한 경건이었을까? 그 경건은 건강하고 올바른 경건함이었을까? 욥이 얼마나 흠이 없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고난 전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인데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집안에서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여서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그렇게 신중하였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충분한 경건입니다. 그런 아버지 욥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경건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오는 경건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게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진짜 경건과 진짜 경외함과 두려움의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저 경외와 두려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여름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중고등부 모임에 가야 되는데 되게 가기 싫었어요.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름에 아파트의 거실 문을 열어놓고 그냥 거실에 누워 잤습니다. 중고등부 모임 안 가고 토요일 날 저녁 때 잤습니다. 잤는데 문을 열어놓아서 그런 거겠죠. 여름이라서 이름도 모를 되게 큰, 진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만했어요. 되게 큰 검은 풍뎅이 같은 벌레가 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랜턴을 가까이 대도 막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의사가 그 벌레를 핀셋으로, 정말 이렇게 큰 벌레를 빼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옆에 의사도 없고 간호원도 없었으면은 그 귀에서 나온 벌레를 밟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한 30년도 넘었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그냥 제 마음에, 조금만 집중하면 그 마음을 금방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제 신앙생활의 동기가 경건인가 두려움인가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사실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가는데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또 귀에다가 혹은 다른 뭘 주시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예배 가야지, 혹은 중고등부 모임 가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 속에 두려움이 이유가 된 제사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욥이 경건하게 제사드린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 우리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경건함을 지키던 욥은 그 중간에 40장 길고 긴 사이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와 후회와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읽은 4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에 와서 욥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42장 5절이 사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변화했다는 말입니다. 욥이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바꾸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변화시키셨을까? 욥을 향해서 대답을 주시는 욥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고 이유를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내뿜는 그러한 욥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명한 대답이 바로 얼마 앞에 있는 38장입니다. 38장에 보면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자기 변명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득도 아니고 욥아 이번에 내가 이해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호소도 아니고 욥아 네가 이걸 잘 지나가면 내가 어떤 리워드를 줄게 보상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값싼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장 4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우주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고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설계할 때 내가 그걸 할 때 욥아 너 거기 있었니? 너 이 땅의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섭리에 대해서 너 뭐 하나라도 알기라도 하니?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하나님의 진심에서 구약학자 앨런 데이비스는 42장 전에 우리가 읽은 42장 전에 바로 38장에 이 하나님의 대답 38장에서 41장까지의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에서 특이한 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8장 26절입니다. 38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40장과 41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 두 가지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베헤못, 저 하마 같은 존재죠.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 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사나운 동물은 하마라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위험한 동물은 하마예요. 네, 그게 베헤못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악어와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욥아 세상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온 우주를 설계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그러죠. 욥이 살던 우스 땅을 포함해서 고대 중근동의 땅은 비가 귀한 곳이죠. 저 비가 사막이잖아요. 대부분 광야잖아요. 비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어떻게라도 물을 모아야 하고 어떻게라도 물을 아껴 써야 하는 땅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계속 분쟁이 나는 것은 물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도 없는 땅에 비를 내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이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야. 요즘 상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hat a waste 그거잖아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물이 귀한 곳에서 이런 낭비가 어딨냐라는 거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2장에 걸쳐서 길게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리워야단,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사실은 그 악어를 얘기하는 거죠. 악어 같은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무시무시하게 큰 괴물과 같은 악어와 하마는 고대 근동의 그 설화들, 이야기들에 따르면 무섭고 위험한 동물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물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다, 물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마와 리워야단은 그 물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창조하셨을까?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지? 그런데 40장과 4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동물을 만드신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낭비처럼 보여지는 광야 땅에 물을, 비를 내리신 것, 우리가 보기에 불필요한 동물들을 만드신 것,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창조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질서, 창조와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경건한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하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비롭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과 그리고 욥과 같은 똑같은 인간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그리고 그런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습, 욥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모습,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비를 내리신 것처럼 뱀옥과 리워야단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만드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춤추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복을 받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막무가내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안에서 두려움 너머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욥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17명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17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욥기의 시작은 자녀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욥의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봐 대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욥의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마지막 42장은 욥의 새로운 자녀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42장 13절에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다시 낳았다. 정확하게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아니고 내 자식 10명 모두가 한꺼번에 죽는다면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렇죠?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단단한 믿음 혹은 수학 공식과 같은 믿음,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도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필요해 보이는 뱀목과 리워야단과 같은 동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춤추는 듯한 자유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그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 그 모습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46년 그 이후에 세워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칭송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홀로코스트 이후에도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한 믿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이를 낳는 욥. 아우슈비츠로 들어가는 자기의 자녀들을 보고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된 것을 목격하고도 다시 아이를 낳는 유대인들. 결코 프레임 안에 갇힌 그 신앙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춤추는 듯한 자유로운 신앙이었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세계를 살던 저 남자아이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귀하게 여겨지던 고대 근동의 세계를 살던 욥은 14절에 보면은 42장 14절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딸들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딸들의 이름만 남깁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입니다. 첫째 딸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 둘째 딸 그시야의 이름의 뜻은 계피, 계피 사탕 아시잖아요, 계피, 예, 계피. 셋째 딸 게렌 합북이 제일 웃깁니다. 예. 화장품 그 아이섀도우의 꼭지 끝부분. 네. 유대 사람들은 딸의 이름으로 그런 이름을 짓지 않는다 그래요. 비둘기까지는 이해된다 그래도 딸의 이름이 개피, 딸의 이름이 아이섀도우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이름 짓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던 풍속을 거슬러서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렇죠. 딸들에게도 막 재산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시작은 욥이 경건하고 욥은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욥은 굉장히 도덕적이었습니다. 저 윤리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죠. 이제 욥은 욥기의 마지막에서 욥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딸들에게 풍속을 거슬러서 딸들에게 막 재산도 막 주고, 딸들의 이름도 막 자유롭게 자유롭게 막 짓고, 막 충동적이고 경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막연한 두려움, 이유를 모르는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당하는 억울해 보이는 고난,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성공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춤추는 것과 같은 믿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유로운 믿음, 춤추는 듯한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다면, 욥이 정말로 그랬다면 우리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